독일의 철의 재상으로 유명한 비스마르크가 한 번은 병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당대 최고의 의사가 치료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이 비스마르크의 맥을 집어본다든지 무슨 청지기를 갖다 댄다든지 뭐 이런 것은 전혀 하지도 않고 느긋하게 앉아서 아주 이것저것을 물어봤습니다. 이 성질 급한 비스마르크가 화를 벌컥 내면서 말을 했습니다. 뭔 쓸데없는 질문이 그렇게도 많소. 빨리 진찰이나 하시오. 그러자 이 의사도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카카, 물어보지 않고 치료하는 것은 소나 개나 돼지나 가축들 뿐입니다. 그러면은 수의사를 불러드릴까요? 사실 지금 이 의사는 비스마르크를 진찰하고 있었습니다. 진찰하는 것은 환자에게 가족의 병력을 묻는다든지 어디가 언제부터 어떻게 아픈지를 묻고 환자의 그 대답을 들으면서 이 진단하는 것을 물을 문자를 써서 문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의학에서는 크게 네 가지의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양이도 이러한 방법들을 다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첫째는 환자의 얼굴이나 모습을 보고서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견진이라 얘기하고요. 둘째는 환자의 숨소리나 목소리 같은 것을 듣고 진단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청진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청진기가 있지 않습니까? 셋째는 맥을 짚거나 환부를 직접 만져보면서 진단하는 방법인데 이걸 절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넷째는 조금 전에 비스마르크를 통해서 소개해드린 물어봐서 답을 들으면서 진단하는 방법인데 문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문진은 한의뿐만 아니라 양의에서도 아주 중요한 진단 방법이죠. 자, 그런데 이 문진은 의사가 이 환자의 답변을 듣고 진단하는 것이니까 환자의 답변이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환자가 답을 할 때에 어떤 자세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정직하게 말하는 거죠. 만일 이 환자가 의사 앞에서 다른 사람의 의료 기록 차트나 뭐 엑스레이를 갖다 준다든지 거짓으로 대답을 하면은 절대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의사가 그 환자를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의학적인 치료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병이 뭡니까? 영적인 병은 정신적인 병이나 마음의 병이 아닙니다. 뭐 정신적인 병이라고 하면은 예를 든다면은 정신분열증 같은 것인데 이걸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마음의 병도 예를 든다면 여러분 화병 있지 않습니까? 화병 같은 거 이것도 의학적으로 치료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병은 죄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절대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치료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서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결과 천박하게 살면서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아주 비참하고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몸과 정신과 마음의 병이야 여러분 아무리 심하다 해도 이 세상에서만 겪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영적인 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파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몸이나 정신이나 마음의 병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몸의 건강이나 마음의 평안이나 어떤 세상 물질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으로 살고 영적으로 교제하며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선하고 보람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천국의 영생까지 얻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죠. 이런 구원을 받으려면은 여러분 영적인 병을 치료하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영이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이 영이 회복되는 것은요, 우리 몸이 어떤 병 걸렸다가 회복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죠. 병 걸렸으면은 질병 치료, 그 다음에 기력 회복, 그리고 그 원인이 뭔가, 원인 제거,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금방 공감이 되시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순서가 바뀔 때도 있어요. 기력을 먼저 회복하고 병을 치료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질병을 치료해야 되고 기력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그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병든 몸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세요. 뭐의 질병 치료입니까? 우선 세균이나 이 바이러스 퇴치해야 되죠. 이게 질병 치료죠. 그리고 병으로 약해진 몸의 기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 병의 원인이었던 나쁜 습관 같은 것, 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었다든가 또 무슨 몸을 함부로 사용했다든가 옷을 잘못 입었다든가 이런 이 나쁜 습관과 같은 것들을 피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영의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씻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아주 연약해진, 쇠약해진 그 영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죄를 피하고 막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몸도 그렇지만은 이 영에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시급한 것은 내 영을 파괴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죄부터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아가서 그분에게 그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토탈, 이 전체적인 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용서받을 필요가 없고 용서해 주실 분을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병 인정하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뭐 내가 병든 거 인정하지 않으면 의사를 왜 찾아갑니까? 찾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병 들어도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의 영을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죄의 치료나 용서나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죄에 대한 자백을 그렇게 중요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죄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게 죄다. 뭐 죄를 판단하는 기준을 알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행위를 그 기준에 맞춰보면은 내가 죄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 내 죄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의 병인지. 그 기준을 알면 혈액검사를 해서 어떤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검사만 해보면 병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기준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죄의 자백을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판단하는 기준을 아는 데 있어서 참 어려운 문제가 한 두어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죄라고 기준하는 그 죄의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뭘로 보통 기준을 삼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의 모습,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공중위생이 깨끗하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또 사람마다 영양 결핍에다가 그때만 하더라도 이 페니실린 주사가 발견되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의 평균 수명을 제가 찾아보니까 불과 45세였습니다. 자, 평균 수명이 45세일 때 그때의 70세를 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모두가 다 그 사람처럼 아, 장수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0고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즘 이 지금은 사람의 평균 수명이 그때보다 35년 더 늘어나서 지금 80세가 되었습니다. 불과 이 100년 사이에. 그리고 지금도 이 사회과학자나 자연과학자, 이 의사들이 우리 사람들의 수명 연장을 위해서 공중위생과 영양개선, 치료 등 뭐 온갖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70세 산 사람에게 아무도 장수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아, 빨리 죽어서 아깝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지금 그래도 이 남들보다는 연로하신 그런 분들인데 다들 100세 사실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나에 대한 평가의 어떤 기준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않으면 내가 거짓말하는 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는 이 그런 사회 속에 내가 있으면 내가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하는 그것이 정상으로 보이고요. 내가 거짓말을 해도 그게 내 죄를 인정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란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무서운 진리를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회가 악해지면 회개도 어려워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죄가 많아지면 죄가 많으니까 그 많은 죄를 보고 더 잘 깨닫고 회개 더 잘하는 것,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사회가 악해지면요 오히려 그 악한 것이 다 정상으로 보이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될 거예요. 죄가 죄인지 모르게 돼서 내 죄도 인정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회 정의를 파괴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혼자 죄 짓는 것은 그건 무서운 거 아닙니다.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사회 정의를 파괴시켜버리면은 사람들 모두가 다 죄 짓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죄 안 짓던 사람들까지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점점점 더 죄를 짓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인정할 수 없게 되면 여러분 내 영이 치료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영이 치료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나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죄에 대한 이 명확한 기준을 보게 되면 내 죄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한속도가 65마일인 도로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75마일, 80마일로 달리면 내가 75마일로 달려도 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뭐 75마일, 80마일로 달리는 다른 차 뒤따라가면서 나도 모르게 나도 과속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도로 표지판에 제한속도 65마일이다 하고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아, 그 기준을 보게 되면서 아, 내가 과속하고 있구나. 그 죄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법을 어기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의 병인 죄의 기준이 뭡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66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죄를 인정하려고 하면은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 두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습, 어떤 세상적인 이 사회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내 영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게 됩니다.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죄를 인정할 수도 없고 결코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또 둘째로 이 죄를 판단하는데 어려운 점은 우리가 어떤 죄를 인정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인정해야 됩니까? 물론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지은 죄 중에서 죄의 행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그런 죄를 짓고 싶어하는 나의 악한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주일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이런 회개의 기도를 참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심했지만은 연약해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지 않습니까? 맞는 기도이고 참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죄를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어떤 죄를 지은 걸까요? 우리 속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죄를 짓게 된 것일까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앞에 과속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과속하면은 죄죠? 요즘은 이 과속하는 것 정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거 우리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죠. 이거 생명 경시하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 그게 뭔 죄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그게 죄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걸리면 티켓 받잖아요. 과속하면 죄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과속 안 하려고 하다가 실수해서 과속합니까? 아니면은 마음속에 이미 그 뭐 과속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서 과속을 합니까? 아마 대부분은 과속할 마음을 가지고서 과속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과속하는 사람들도 과속하다가 경찰을 보이거나 무슨 카메라가 있는 걸 보게 되면은 갑자기 속도를 줄이잖아요. 그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 욕심대로 운행하기 위해서 과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속도계가 잘못됐다, 제한속도 몰라서 그랬다, 실수로 과속했다 그런 일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게 다 죄짓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여러분 죄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권하는 게 이거지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욕심 버리면 죄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놈의 욕심 때문에.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죄 행위 하나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죄 짓고 싶어 하고 있는 내 속에 그 악한 마음 그걸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오늘 두 번 과속했고요. 사랑해야 할 형제를 미워했고요. 이런저런 죄를 많이 줬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죄를 인정하면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저는 오늘도 이 욕심 때문에 자꾸만 과속하고 욕심에 빠져서 자꾸만 이웃의 생명을 무쇠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만 부리는 이 악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용서를 빌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행동 하나 고쳐주는 거 아닙니다. 행동 무슨 지은 죄 하나 싹 씻어주는 것 그겁니까? 영을 치료해 주는 것이 무슨 그때 지은 죄나 악행 하나 용서해 주시는 그걸 얘기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 영이 치유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욕심을 버리게 되거나 혹은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욕심을 계속해서 품고 살면서 죄된 행동 하나 절제하는 것이 용서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겉모습의 치료는요 잠깐 지나면 또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라 그 악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 짓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인정할 때는 죄의 원인이 되는 내 속에 있는 악한 마음과 욕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진짜 치유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질병 치료 후에 기력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이 질병으로 약해진 몸의 각 기관을 강화해야 될 겁니다. 자, 지금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질병 치료를 위해서 여러분 강력한 항생제 사용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양식이든 혹은 보약까지 먹어야 될 거예요. 세균을 죽여도 몸이 약하면 또 다른 세균이 우리 몸속에 침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약까지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죄를 치료한 다음에는 우리 영의 건강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영성회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영성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영의 치료는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예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게 치료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는 그것이 이 영성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영이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여 사랑을 나눌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 이게 비교해 보게 되면은 누구의 사랑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될 것 하나도 없어요.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문제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의 문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에 더 중요하고 먼저 오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진짜 관건이고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우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제가 금주의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누가복음 10장 11장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여러분 다 읽어보셨잖아요. 거기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지요. 예수님 뭐라고 가르쳐 주셨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위로 영생 얻는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 인간은 그렇게 온전한 사랑을 할 수도 없어요. 자, 지금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을 물었는데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영생 얻은 사람이 그 영생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시자 그 말을 들은 율법 교사는 다시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면서 마지막에 가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을 하셨거든.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은 영생을 얻은 사람은 참된 신앙생활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그 다음에 가르쳐 주는 거죠. 여기 누가복음 11장에 나오죠. 예수님은 여기 마리아 마르다 사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이 10장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가지의 방법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하고 여기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복음 10장이 끝나고 11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교제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요리 문답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거기 보면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데 유일한 아주 유익한 이 외적인 방편 몇 가지를 소개해 주는데 그것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그게 좋은 가르침입니다. 물론 이거 세 개뿐이겠습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와 성찬. 여러분, 이게 성례지요? 앞으로 조만간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 성찬식, 이 성례식을 하게 될 겁니다. 세례와 성찬도 우리가 은혜 받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예식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방편이에요. 말씀과 기도,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아주 대표적인 방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영적인 기력이 회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적 기력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례에 충실하게 진지하고 진심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의 예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영성 회복의 길이란 말씀이에요. 물론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이 예배가 날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배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으로는 영적 회복을 강하게 해달라고 사모하고 기도하면서도 실제로는 영적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찬양과 예배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것들이겠습니까? 질병으로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음식도 먹지 않고 보약도 먹지 않고 그러면서 몸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찬양과 이 모든 것을 종합한 예배와 같은 이 모든 예식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성의를 다해서 참여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병을 치료하고 몸이 회복되고 나면은 아무리 몸이 회복돼도 다시 몸에 해로운 행동을 반복하거나 되돌아가면은 병이 납니까? 병이 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도 회복된 이후에 다시 죄를 지으면 병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 회복되면 우리는 과감히 죄를 떠나야 하는 겁니다. 워낙 연약해서 잘못해도 뭐 결단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유혹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렇게 해야 멀리해야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또 우리의 이웃, 어떤 다른 사람이 죄 짓는 모습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죄 속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독사에게 물렸다가 간신히 건강을 회복한 사람이 다시 독사굴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축복을 누리고 살려면은 여러분, 죄를 떠나세요. 죄의 모양은 버리세요. 아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회복일 겁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 성도들마다 회복하고 싶은 것이 좀 다르겠죠?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생업의 축복, 생업의 회복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데 자유로운 활동의 회복, 그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의 회복입니까? 여러분 건강의 회복입니까? 다 중요하고 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의 축복들을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회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은 여러분 생업이 문제겠습니까? 건강이 문제겠습니까? 우리 교회 생활이 문제겠습니까? 모든 것 다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박국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겠다. 이 하박국이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새롭게 회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박국에게는 아무것도 이 세상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하박국서를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해결되는 문제가 선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영의 회복, 영성 회복, 이게 우리의 관건임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의 회복은 우리의 죄를 치유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죄 치유하려면 예수님 찾아가야 돼요. 이 예수님 찾아가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아무런 치료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찾아가서 죄를 치료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뭐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그렇게만 간구한다면은 그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 회복이 되겠어요? 심지어 죄 용서를 주님으로부터 사모하지 않고 물질과 건강과 이런 것들만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이 주시겠습니까? 영이 먼저 치료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다른 것은 축복을 받아도 그것은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축복으로 오히려 더 큰 악을 행하게 될 것이겠죠. 그래서 주님은 영이 치료된 사람에게 다른 축복까지 회복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려면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봐야 되지요. 그래야 죄를 인정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인정할 때는 나의 악한 행위 하나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내 마음의 죄를 인정해야 할 겁니다. 내가 교회를 지킨다는 명분을 세웠지만은 사실은 내 욕심 때문에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속에 있는 내 마음을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 솔직히 살펴보고 내 마음의 죄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악은 성도와 교회 지도자가 회개하면 되지만 여러분 이 사회 악은 백성과 정치 권력자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인종 갈등, 빈부 격차, 무슨 여기에 사회 개혁, 평등 사회, 한국 같으면 뭐 민족 통일 뭐 이런 명분들을 내세웠지만은 실제로는 내 욕심 때문에 나는 불공평한 짓을 행하고 불공정한 짓을 하는 것이나 아닌지 내 마음의 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란 말씀. 우리가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인정하지 못하면 내 영은 회복되지 못하고 교회도 회복되지 못하고 우리나라도 회복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성 회복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여러분 내 마음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들킨 내 악행 몇 개 인정하는 것은 진정한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지요.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욕심 때문에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심지어 욕심 때문에 죄를 즐기는 나의 악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죄, 내 마음의 악한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께 용서와 치료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이런 회개를 통해서 치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기다리는 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다리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죄 용서함을 다 받아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죄 용서함 받았다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오히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기력을 회복해야 할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의 영이 해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죄를 싫어하고 멀리해야 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미국을 놀라우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이런 회복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속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해서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성령님도 보내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마음의 악함과 욕심과 죄악을 깨달아 이 시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강한 영성 회복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우리의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축복과 소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상 속에 있는 교회와 저희들이지만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많은 사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